지키도 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또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고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함으로 듣고 깨닫는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말씀이 되게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저희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 천국 비유,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생각했고 오늘은 세 가지, 다음에 또 세 가지 하면은 7가지 다 되겠죠. 그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덧뿌리고 곡식 가운데 곡식은 예, 밀 영어로는 밀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밀이든 뭐 우리는 쌀 그러겠죠. 쌀이 주식이니까 쌀이나 밀이나 서양 사람들은 또 밀이 아마 주식이고 옥수수든 뭐든 곡식을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잘 나게 했는데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라지가 뭔지 가라지는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강아지 풀 그랬네요. 강아지 풀, 구미초, 강아지 풀. 그런데 영어로는 테어 그래 테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살갈퀴 갈 살갈퀴 저는 그 사전에서만 보고 살갈퀴 뭐 아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 아실는지 몰라도 살갈퀴 영어로는 테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근래 NIV 성경은 그냥 잡초라고 번역했어요. 잡초, weed라고 잡초.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헬라어 사전 권위 있는 데이어 사전이나 PDAG 사전 같은 헬라어 권위 있는 사전들에 보면은 그것을 독보리 그렇게 번역해요. 독보리 뜻을 대널 대널도 어려운 단어 사전을 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단어를 그러든지 발음이 독보리라는 그러니까 그 앞에 독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 먹으면 독이 있겠죠. 독보리. 그러니까 이 곡식에는 밀이나 뭐 옥수수나 쌀이나 좋은 거 먹을 만한 것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독보리 같은 살갈퀴 혹은 독보리, 잡초 뭐든지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뭐라고 번역하든지 우리는 가라지 그랬으니까 가라지가 익숙하니까 가라지 그렇게 하는데 곡식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 강아지 풀들이 낙엽나지 않나요? 그럼 그 다 그거는 이제 그 속에 알갱이가 없는 것이니까 다 쓸데없는 거죠. 잡초와 같은 것이죠. 자, 여튼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는 참 쉬운, 그 이야기 자체는 쉬운 것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농부가 씨 뿌리는 근데 원수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주님 비유대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에 곡식만 나오면 좋은데 곡식뿐 아니라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가라지는 안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을까? 예?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집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금방 알아차렸어요. 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종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말하기를, 여기 이제 흥미있는 말씀의 비유에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곡식하고 가라지가 자랄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비슷하게 보이는데 지금 비유를 보면 처음부터 아주 다르게 보이면 딱 뽑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예, 가서 잡초 뽑으라고 그러면은 잡초 뽑지 않고 잔디를 뽑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디밭에 잔디도 나고 잡초도 있는데 잔디는 좋은 거죠. 잔디가 좀 있으면은 보기도 좋고 괜찮아요. 그런데 잔디를 뽑아야 되는, 뽑지 않고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잔디까지 다 뽑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좀 크면은 다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 되면 그렇게 내가 추수꾼들에게 두 개를 다 분리시키겠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먼저 다 모아서 태워버리고,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니까, 곡식은 탈곡을 해서 알곡을 다 또 그 창고에 드리고 하겠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고 가라지를 뽑는 일을 추수 때까지 보류하게 하셨다. 얘기, 주님의 얘기에 보류하게 하셨다. 물론 나중에 주님이 그거를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설명하실 때 설명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비유에 그런 말씀을 하신 뜻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추수는 심판 때인데 보류하게 하셨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권징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죠. 주님 말씀은 내버려 두라고 했다. 권징할 게 없다. 그냥 내버려 다 둬야지. 권징을 잘못하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으면 어떻게 하려고 권징을 자꾸 운운하느냐 그런 말을 할 법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은 권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권징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 성경과 성경을 충돌시키는 일이니까 그거는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난 오류들, 명백하게 드러난 오류들은 지적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읽어나갈 것지만은 18장 15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마 내게 죄를 범하거든 했을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는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옳지 않은데 하고 권면을 하라. 1단계.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권면했더니 들으면 잘 됐지.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가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두세 증인이 있으면 좋겠죠. 가서 그 사실을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가서 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두세 증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2단계도 실패하면 세 번째로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당회원들이 가서 권면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기능,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가서 권면했는데 교회의 대표자들이, 목사가 가서 혹은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기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이 교인 아니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인도 아니구나.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안 듣고, 두세 증인 가서 권면해도 안 듣고, 교회에 말해서 권면해도 안 듣고, 그럼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게 권징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권징을 하듯이 권징을 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정당한, 교회가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법적인 권징, 교회가 합법적인 권징을 시행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권징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말씀이죠. 그걸 뭐 이 교회에서 권징하면 내가 다른 교회 가시면 교회가 천진데 어떤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구나, 그런 엄숙한 말씀을 주님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도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많은데 그거 내가 일일이 이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하나님 잘 안 믿고 저 사람 계명을 어기고, 그 얘기 내가 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내 몫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심판자 하라고 주신 내 책임이 의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교중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책임이 다 있어요.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고 장로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 다 책임이 있어서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기에 그 예를 보면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간음을 행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가서 자고, 예, 그런 성관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미워할 만한 일이잖아요. 가증한 일이죠. 교인들이 볼 때는, 교인이 모르면 모르지만은, 몰랐을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교인이 알게 되면, 알고도, 에이, 요새 뭐 다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고 다 동거도 하는데, 뭐, 텔레비에서도 나오는데, 뭐, 동거도 괜찮다고 그러던데. 텔레비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그게 괜찮은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법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지. 죄다 그러면 죄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법을 무지해서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면은 뭐 좀 무지해서 그렇다. 그것도 죄죠. 무지해도 죄는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모를 사람이었고 예배당 다니면 유치원 때부터 유치부부터 배우고 우리 교회도 유치부실에 새벽기도실에 보면 벽에다가 십계명 1, 2, 3, 4 다 계명을 큼직하게 다 써붙여 놓을 정도로 다 아는 것이 십계명인데 모를 리가 없는데 양심이 그것을 다 지적하는데 내 악을 행했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 교회에서 너는 교회에서 나가 교회 있지 말고 나가라. 나가서 나중에 그래 나가야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닫고 아이고 내가 쫓겨났구나 회개하고 이제 다시 내가 마음은 고쳐먹었으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다시 올 기회가 있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있어 놓으면 평생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회개할 기회라 있는 거지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영원히 죽여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내어 쫓으라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지금 두 구절 마태복음 18장이나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명백히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쫓아내고 제명 출교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권징의 대원칙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의 오늘 말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는 말씀은 모든 교회 지금 이 신약교회 전체 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 마음 같으면 깨끗하게 다 정화시키면 좋겠죠. 뭐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교회도 정화시켜서 지금부터 내가 엄격하게 한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생활들을 다 24시간 감시를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백하십시오. 다 리스트를 써서 잘못한 것들을 고백 안 하면 다 깨끗하게 완전히 지금부터 100%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예,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걸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중생하고 구원 얻은 사람인데 아직 회개를 잘 못하고 머무적거릴 수 있는 거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좀 시간을 줘서 빨리 회개하시오. 기회를 좀 줄 수도 있을 테인데 그러지 않고 너무 엄격하게 권징을 시행한다고 하다가 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여하튼 교회의 완전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완전한 정화는 참 어렵다. 완전한 정화는 어렵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정화해야 된다. 드러난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포용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책망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자를 포용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교훈을 어기는 것이죠. 자, 31절 보십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물 혹은 채소, 정원의 풀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원어의 뜻은 나물 혹은 채소, 채소쯤 하면 또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채소들은 암만 커봐야 그렇게 많이 크진 않죠. 그냥 나무는 이상하지 않아요. 종자가 다른 씨가. 그래서 나무는 처음엔 조그만 것 같은데 점점 커갖고는 키가 아이고 우리 예배당만큼 올라가려고 그러죠. 옆에 있는 우리가 무슨 나무라고 하든가 무슨 나무 무슨 이름을 들어도 자꾸 편백나무가 아니고 무슨 측백나무라고 하든가 무슨 나무라고 하든가 우리 옆에 있는 나무들 맵구루가 엄청 키가 커요. 예배당까지 올라가려고 막 키가 커. 저게 처음에 20년 전에 제가 여기 예배당 지으면서 심었을 때는 저보다 키가 조금 큰 정도였는데 저렇게 크더라고요. 계속 크는 그런 나무와 다르죠. 예, 풀하고는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크니까 참새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속에서 숨바꼭질 하듯이 밑에서 놀다가 제가 가면은 깜짝 놀라서 짜지짝 하고 싹 그 나무 속에 가서 숨어 있고 야, 너희가 숨었냐? 내가 다 보이는데 숨었냐? 그러면 쬐쬐쬐 하고 있다가 또 들어가면 짜지짝 하고 또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깃들이 있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여기 두 가지 추가로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뜻이 하나라고 보이는데 천국의 확장성, 천국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알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겨자씨가 씨앗 중에 참 작다고 그럽니다.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은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런 말들을 하니까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씨 같은 씨니까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 주님의 제자들은 작은 무리, 적은 무리라. 적은 무리여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주님이 모였을 때 제자 한 명, 두 명 불러서 모이는 그 무리들. 아니 물론 주님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쫓아다니는 무리들은 그냥 호기심에 쫓아다니는 거 하고 진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속죄의 주님이시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으며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도 바칠 각오를 제가 하는 바입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제자가 되는 무리들은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이 구원활동,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까지 건너와서 미국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 선교사님들은 나중에는 신학교 교수도 여기 와서 하고 책들 강에서도 쓰고 신학서적도 몇 개 쓸 수 있는 정도의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예, 그냥 서양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미개한 한국 땅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젊을 때 죽었고 스물 몇 살에 와서 칼에 맞아서 죽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은 여기 와서 이 미개한 나라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들의 생을 젊음과 생을 여기에서 다 소모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확장돼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온 땅에 교회가 많은 기독교가 무슨 천만이니 형식적인 숫자라도 천만 명이 교인들의 숫자니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히 그렇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일본에는 워낙 그의 신도교가 강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같고 우리나라는 복음이 그래도 많이 좀 퍼져나간 그러나 퍼져나가면서 숫자적으로 늘어났지만 많이 이게 좀 속화되는 혼합적이게 되는 것도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렇게 일본보다도 많이 번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들은. 자,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또 천국은 가루 서말의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스트. NIV 성경은 이스트라고 번역했는데, 이스트, 우리가 이스트, 누룩은 잘 모르죠, 젊은이들은. 그러나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스트는 아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빵 반죽해가지고 이스트를 집어넣고 따뜻하게 좀 놔두면 빵이 크게 불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우면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트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도 역시 확장성이죠. 천국은 비록 작은, 이스트가 작은 거지만은 그것이 온 반죽 전체를 퍼져서 크게 하듯이 작은 누룩과 같은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합정동의 작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말을 그래도 같이 진지하게 듣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처럼 커졌고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세워졌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씀은 교회의 부패와 사탄과 악령들의 침입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뜻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새를 보통 그렇게 비유를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하셨으니까, 예,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모든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온 교회가 부패된 그런 지경이 됐다.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그렇고 교회 2000년 신약교회 역사가 매우 이방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온 부패된 역사고 교회 현재 현실도 그렇고 성경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말세에 배교한 교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된 그 내용이 아닌가. 그것이 18장의 큰 성 바벨론, 거기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 교계의 흐름과 같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적인 교회가 WCC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말세에 배교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4절 계속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죠. 36절 계속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두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신 후에 다시 가라지 비유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해서 조금 더 보충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전통본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에 설명하시기를 방금 읽은 대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지금도 좋은 씨를 뿌리죠. 주님께서 옛날 2000년 전에만 조금 뿌리고 쉬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모든 전도자들 또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화 감동하셔서 전도자들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됐지만 또 곧 하십시다. 전도지를 전하고 또 전도자들이 각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 말씀을 하도록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역사인남 인자가 씨를 뿌리는 자다 표현하고 또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었지만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아들들 우리들을 씨라고 비유했어요. 중생한 자 천국 백성된 우리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참교회의 회원들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좋은 씨다. 그러니까 주님이 씨를 좋은 씨를 지금 뿌리는 좋은 씨를 심는 활동을 사역을 하신다. 이게 구원사역입니다. 구원활동입니다. 구원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원사역입니다. 가라지는 또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는 마귀가 분명하죠.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주님은 해석하십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주님께서 좋은 씨를 심듯이 천국 백성을 심듯이 천국 구원 활동 구원 사역을 구원 운동을 하듯이 마귀는 원수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는 자기도 덩달아 열심을 내고 또 활동합니다. 예, 마치 주인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이런 원수처럼 비유에 나오는 얘기처럼 이 원수 마귀가 자기도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바로 경성하지 않으면은 결국 교회가 다 가라지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받으면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목사들도 정신없이 재미있는 얘기나 하고 예화나 하고 교인들도 그게 좋다고 그러고 끄덕끄덕대고 지나는 동안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가라지밭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보면 이 가라지는 이단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 거짓신자들 많죠.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라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단자들이 목사들이 되고 목사들이 이단자들이 되고 또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단자들이 교회 목사 양성을 한다고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교인들도 그것을 좋아하고 교회 안에도 모든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있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결혼 주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목사가 되고 동성애 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시대가 회귀한 말세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 교회는 천국 백성들의 집합체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 천국 백성이 아닌 가라지들이 사탄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서 그들이 교회의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의 세례교인들 물론 되고 공동회하면 그들이 다수가 돼서 교회를 곁길로 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생각할 때 와, 이거 참 심각한 문제로구나 그런 문제로구나. 여기에 41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말도 세게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기분 잡쳐가지고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 교회 좀 믿어보려고 남은 사람들에게 말 세게 해가지고 시험받아가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짓도 하고, 짓이라고 해도 그런 짓. 불법을 행하는, 교회 안에서 별별 악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중세 천년 우리가 천주교 비평을 하면서 천주교 교황들,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 모든 음란이 거기에 다 있고 음행이 있고 부도덕한 일들이 있고, 예, 교황이 되면서 모든 돈을 가지고, 예, 그런 적수들을 매수하고 교황이 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오만가지 악이, 예, 교황청에서 있었다는 것이 역사에 다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천주교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신교도, 아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동성애 목사가 나오는 정도가 됐으니 개신교도 우리가 잘한 것, 장로교는 괜찮다, 그런 말 아닙니다.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 중에서 만 교회 교세가, 교인 교회 숫자가 만 개가 넘는, 예, 미합중국 장로교라고 하는 PCUSA는 바로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 목사들을, 동성애자들을 주례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수교회라는 것은, 예, 몇백 교회 혹은 천여 교회 정도 되는 PCA나 OPC 정통장로교, 성경장로교 몇십 교회, 예, 정통장로교 아마 몇백 교회 되지 않는, 예, 또 PCA 해봐야 몇천, 2, 3천 교회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세를 가진 교회, 거기에 비해서 만 교회 이상 되는 데가 그 지경이면 장로교가 괜찮다, 장로교 괜찮지 않습니다. 장로교도 어떤 장로교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예, 한국도 장로교가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에 가지 않았습니까? 기장측이 꽤 크고 통합측도 아마 거의 만교에 육박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직도 합동, 고신 뭐 이런 게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일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제 추수 때에, 추수 때는 심판 때죠. 심판 때에, 심판 때에 추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신약교회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단자들과 모든 중생치 못한 자들, 이 가짜 신자들 말하자면 그들을 다 제거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풀무불은 지옥불이죠. 그래서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들이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또 세상처럼 되는데요.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 안 되죠. 그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죠. 주님의 뜻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의 뜻이니까, 그래서 지옥에 던져놓을 것이고, 그러나 의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 천국의 자녀들인 좋은 씨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 세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여 성장하여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먼저 여기에 나와 있죠. 작은 데서부터, 예,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 크고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 퍼져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는 작은 무리들, 적은 무리인 너희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12명의 제자, 120명 정도의,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들 해봐야 120명이면 그 몇만 명, 예, 떡을 먹은 사람들만, 예, 남자들만 아이와 여인들을 빼고 남자들만 5천 명이고 4천 명이고 먹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예, 집에 다 가버리고 120명들 모여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소원했던 그 작은 무리들,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도가 온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 이렇게 불태우고, 세상에서도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도 조그만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그것도 반쪽, 북쪽은 빨갛게 물들어 버리고 반쪽 남은 이 땅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여기에서 주님 믿어야 된다고 오늘도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도 어디 편안하게 앉아서 텔레비 한두 시간 영화도 보고 좀 놀고 어디 가서 좀 바람도 쐬고 하고 싶을 때인데 다 제쳐놓고 예배당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신기한 일이죠. 너희가 미쳤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오늘 이 좋은 날, 이 좋은 이 맑고 쾌청한 꽤 좋은 날에 좀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배당 나가고 청성스럽게 앉아가지고 그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듣느라고 앉아서 1절 2절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 듣고 있냐, 아이고 기가 막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죠. 그래서 비록 교회는 작게 시작하지만 세계적인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교회보다 조그만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조금 몇 명, 몇십 명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복음화, 이것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고 커졌는가. 눈을 들어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 와, 정말 놀랍다. 세계 교인들 다 모여라 그러면은 아마 모이지도 못하지만 모이면 엄청 많을 테인데, 거기에 우리는 우리나라지만은 와, 서양 사람들,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예, 피부 색깔은 달라 무섭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을 테인데 참 놀라운 기적이다. 예? 다 서로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색깔, 피부 색깔도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정신이 하나가 되다니, 예, 감사하다.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쪼록 힘쓰고 애써야 되고, 둘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신약교회는 영적 전쟁터가 같구나. 주님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는 활동, 사역을 하시고 이 운동을 하시는데, 예, 구원 활동,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마귀도 자기도 열심을 내가지고, 예, 마귀도 틈을 봐가지고 아, 요 사람 요 틈이 보이는구나, 너는 내 밥이다 그러고 죄짓게 하고 너는 내 밥이다 내 사람이다 심고, 마귀가 자기의 사람들을 수족과 같은 사람들을 이단자들, 사이비한 사상, 사이비한 그런 생각들을 심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 일을 부절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배교라고 하는 배교 활동, 우리가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활동의 중심에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도 성령께서도 활동하시지만은 똑같이 사탄도 마귀도 악령들도 똑같이 열심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불법을 행하던 악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가라지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넣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들과 같이 빛날 것이다.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셋째로, 자, 우리는 또 여기에 교훈은 현실교회의 불완전함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순결성 지키기를 힘써야 되고 지교회와 교단은 권징을 충실히 시행해야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권징을 폐한 것이 아니다. 권징을 우리가 시행해야 하지만은, 그래서 권징을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 참교회다. 그렇게 개혁교회는 믿어왔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현실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예.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혼재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구원 얻은 곡식도 있지만은 중생치 못한 가라지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이 아프게 외치고 27년, 28년을 외쳐도 그러나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바뀌는 사람은 단번에 바뀌고 하나님의 곡식들은 곡식으로 살고 가라지들은 끝까지 가라지로 있다가 가라지로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혼재에 있다. 여러분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너는 곡식이냐 가라지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예, 저는 곡식이 맞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 What are you? What are you? 예. 너는 뭐냐? 네 정체가 뭐냐? What are you? 예, 너의 정체가 뭐냐? 내가 곡식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바른 대답하면 좋겠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속에는 그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연약한 점을 볼 때 왜 교회가 이래?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심지어 4대 교회 같이 목사가 죽은 교회와 같아도 흰옷 입은 무리를 남겨놓았듯이 주님께서 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아이고 괜찮아 요새는 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교회의 갱신,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깨어 말할 것을 말하고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온전케 되기를 힘써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넷째로 우리는 종교적 형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면적인 은혜, 그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곡식의 표니까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일진데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사십시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확장성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온 세계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가 영적 전쟁터와 같이 하나님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활동과 더불어 마귀와 악령들도 열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온 세계 교회의 현실에서, 현대교회의 현실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짐을 알고 오직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